창을 띄워보겠습니다. 1분이 지났군요. 오늘 지금 제가 잠시 낮잠을 잤기 때문에 아직 이 잠이 덜 깼어요. 잠이 덜 깼어. 하울링이 엄청 심하네요. 한번 말을, 잠이 덜 깼다는 말을 했더니 하울링이 같은 말을 100번 하고 있어. 재밌는데 한번 더 해볼까? 잠이 덜 깼어요. 잠이 덜 깼어요. 지금 현재 8명이 시청 중입니다. 그레스박님, 보름달님, 붉은놀님, 다이젤님 반갑습니다. 네. 각도가 맞는지 보고 네, 이 정도면 맞은 걸로 하고 영어 이름이 굉장히 긴 분, 반갑습니다. 이기곤님, 반갑습니다. 고윤재님,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한가한 일요일 오후에 조용하게 이 낮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일찍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금 밖에 햇볕이 엄청 덥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너무 땀이 나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밤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시 반이면 딱 보라매 공원을 산책하기 좋은 시간. 그래서 오늘은 7시 반 그 소중한 시간을 산책을 하는데 쓰고 낮에는 좀 제가 지금 낮잠을 한 잠 때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잠이 들겠어요. 네. 오늘은 이 소재고갈로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요일처럼 방문자가 적을 때 구조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정치 이야기는 좀 할 만큼 했고 이제 뭐 뚜렷한 대단한 정치 이슈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구조론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구조론 구독자가 현재 1390명 현재 12명이 시청 중, 역시 일요일이라서 시청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곡지는 전광훈과 그 일당들. 어제 다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흔히 그 역사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려는 거야. 참 한심한 얘기지. 그 아큐우정전에 나오듯이, 루신의 아큐우정전을 보면, 아큐와 소돈이 서로 변발을 잡고, 막 상대방 변발을 잡고, 이렇게, 교착돼서 꼼짝달싹, 엄죽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웃긴 장면이죠. 그 청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어. 당시 청나라가 그 위안 스카이 세력과 민국 세력, 이 청나라 군벌 세력과 순원의 민국 세력이 서로 막 변발을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휴. 그러니까 그, 이 아큐정님 나온 얘기가 사실 이 풍자예요, 풍자. 거기 나온 아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중국이 아큐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이 아큐처럼 개념이 없이 나대다가 서양 열강에 모가지가 땡강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옳다, 뭐 자본주의가 옳다, 뭐 공산주의가 옳다, 뭐가 옳다 이런 뭐 개소리고 옳게 뭐가 옳아. 정신 차려야지. 다 개소리고 진실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자는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우려 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역사책을 읽고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가 보다 할 일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피바람이 피가 강처럼 흘러서 겨우 요만큼의 성취를 얻어낸 거야. 요만큼 얻으려고 막 수백만 사람들이 수억 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뭐 이념을 이야기해 자유평등, 박애, 뭐 사랑, 평화, 개코나 그런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자유 좋지, 평화 좋지, 사랑 좋지, 얼마 좋아. 그냥 초등학교 1학년도 다 할 수 있는 강아지도 할 수 있어. 강아지도 멍멍 거. 그 말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진실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냉정한 진실. 그게 뭐냐. 이 자동차라 말하면 엔진이셔야 되는데 사회에도 엔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엔진이 누구냐? 엘리트죠. 그럼 누가 엘리트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트는 누구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이 엘리트다. 엘리트는 북한에 딱 한 명 있다. 김정은. 러시아는 딱 한 명 엘리트가 있어요. 푸틴. 중국에 딱 한 명 엘리트가 있는데 시진핑이야. 엘리트가 국가 안에 한 명밖에 없어. 큰일 났어. 마윈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일본은 아베가 유일한 엘리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트를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역사는 어차피 엘리트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엘리트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엘리트라는 것은 선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조선시대는 이제 가문주의이기 때문에 가문의 수장들이 엘리트였어요. 가문의 대표자가 엘리트다. 그게 귀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누가 엘리트냐. 이걸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긴 놈 장땡이다 하고 대가리 깨지고 싸운 게 그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아,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자유평등 박애야. 아, 자유 좋지, 평등 좋지, 사랑 좋지. 이런 이제 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아저씨가 생각해낸 거야. 이념 생각하는데 몇 초 걸려? 3초 걸리지. 자유평등 박애! 3초 만에 만들어내는 게 이념이고 뭐 마르크스 혁명 좋지. 그 이론은 내가 볼 때 마르크스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똥 놓다가 5초 만에 만들어냈을 거야. 똥이 땅바닥에 정화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생각이 났어. 그 얼마 쉬워. 그냥 부르주아 다 때려죽자 이러면 그게 이제 혁명이로 끝. 얼마 쉬워. 모터똥주의 그냥 농민을 동원하자 끝. 얼마 쉬워. 주체 사상. 우리는 미국 아니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간을 보자. 얼마 좋아. 안철수 사상 아니야. 주체 사상이 별게 아니고 그냥 안철수 사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 김일성은 중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고 양쪽 중간에서 줄타기라는 간복의 달인. 뭐 이런 건 어린애도 3초 만에 생각해 낼 수 있는 게 주체 사상이야. 개코나 그게 무슨 얼어줄 사상이냐고. 덩신 머저리들이 개소리 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귀족들을 다 떼죽이고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휘둘러 보려고 한 거죠. 잘 안 되니까 혁명을 수출해서 주변까지 혁명하면 되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차라리 나폴레옹 3세한테 맡기자고 다시 이 황제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들이 이게 황제가 다시 집권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 3세의 집권에 이 부르주아들이 다 찬성했다는 거야. 반대하는 한 놈도 없어. 왜냐? 나폴레옹 3세가 바로 안철수예요. 나폴레옹 3세 특징이 뭐냐면 부르주아들이 뭐 요구하면 내 요구 들어줄게. 앉아봐. 내 시킨 대로만 해. 내 당신들 요구 다 들어줘. 농민들이 뭐 요구하면 우유값 올려줄게. 당신들 요구 다 들어줘. 귀족들이 뭐라 그러면 당신 귀족으로 앉혀줄게. 다 귀족. 영국이 뭐라 그러면 아, 다 퍼줄게 퍼줘. 독일이 뭐라고 다 퍼줘. 땅도 막 내줘. 알자스 로렌 가져가. 그러니까 이 팔방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독일한테는 알사스 로렌을 떼주고 영국한테는 떼주고 다 떼줘 그냥.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바보 아니야. 그런 바보 짓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딱 그 나폴레옹 3세처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 농민이 원하는 거 해줘. 부르주아가 원하는 거 해줘. 다 해줘. 그런데 응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 혁명이라는 것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1차 혁명이라면 그 뒤에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 3세, 파리 꼬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파리 꼬민 때는 그 손바닥에 굳은 살 있는 사람 다 죽였어. 부르주아들이 얼마나 악질이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노동자를 사람을 안 치는 거예요. 나는 부르주아다. 넌 노동자.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지. 죽여! 막 이런 거야. 노동자가 어떻게 사람이야. 부르주아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뭐 자유평등 막연하는 것은 개코나 그냥 갖다 붙인 말이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혁명을 다섯 번 정도 해야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4.19 이거, 4.19 혁명이 첫 번째 혁명이고, 두 번째가 광주 항쟁, 부마 항쟁, 세 번째가 6월 항쟁, 네 번째가 촛불 항쟁, 아직 다섯 번째 남아있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부탁거리 한 번 더 해야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 그리고 6.25 전쟁의 한바탕 휘저어 놓은 것 이런 것도 조금 그 조선왕조를 끝장낸 것부터 시작해서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면 일단 미국으로 이 신대륙을 이주한 게 첫 번째 혁명이고 독립을 한 게 두 번째 혁명 미영전쟁이라고 했어요. 또 영국하고 전쟁 한 번 더 했어. 그리고 그 남북전쟁 그리고 그 60년대 반전운동, 민권운동, 이렇게 혁명을 부탁거리를 한 대여섯 번한 거예요. 부탁거리 한 대여섯 번 해야지 나라가 깃털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뭔가 어수선해. 미국은 아직도 국가가 덜 만들어져가지고 막 국가가 뭐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 그래서 혁명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부탁거리를 대여섯 번 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생기고 서로 상대방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 이런 게 공세 종말점이 보여요. 저놈들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아, 요 이상한 선을 넘지 말자. 이렇게 암묵적인 합의를 하게 돼요. 그게 이 개혁과 혁명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 할 때도 일부 군인들은 나세르의 그 혁명을 보고, 아랍 혁명이죠. 아랍 민족주의 혁명을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혁명을 했을 수 있어요. 박정희는 물론 이제 원래부터 이 친일파 했다가 공산당 했다가 뭐 안한 게 없이 왔다 갔다 한 인간이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자고, 그 부하들은 박정희 따라간 군인들 중에는 김재규 같은 군인도 있단 말이에요. 김재규 같은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 그 순수가 오래 안 가요. 한 3개월만 있으면 벌써 다 뒤집어져. 문재인 정권에도 그럴 거야. 문재인 정권에도 청와대에서 한 자리씩 한 사람 중에 벌써 이 맛이 가서 헬렐레한 인간이 있다고. 딱 봐도 보여. 아, 저놈 맛이 갔네. 아, 저 자식 거의 맛이 가고 있어. 아, 저 자식 완전히 나이롱이 다 되었어.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우리나라의 그 조중동이라든가 기득권 세력, 사학 비리, 교회 집단, 군인들, 의사들, 검사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그 혁명 직후에 부르주아들처럼 개념 없이 막 정신을 못 차, 똥오줌을 못 가리고 막 우리가 권력 잡았어, 지갑 주웠어, 아, 군부 독재 사라지고 문민정부는 김영삼이 얼떨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할래를 했고, 아, 우리가 다 먹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폴레옹 3세가 왜 프랑스의 황제가 돼버렸냐고. 부르주아들이, 야, 어디 바보 하나 없냐? 멍청이 하나 없냐? 안철수 어디에서 하나 데려와. 그러니까, 아, 나폴레옹 3세가 바본데요. 아, 그 바보 좋은 바보네. 바보 데려와, 바보. 바보를 앉혀놔야 우리가 마음대로 해먹을 거 아니야. 그 소문난 바보, 나폴레옹 3세 바보, 그 바보를 황제로 앉혀놓고 우리가 신나게 먹어치우자.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조중동이 김정삼을 민, 그러니까 우리 어디 만만한 바보 하나 없나? 어디 바보 하나가 있어야 될 텐데. 아, 영삼 바보가 소문난 바보란다. 그 바보 데려와. 영삼 바보 좋지. 마음 놓고 해먹자, 이분들.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야, 바보 하나 없냐? 그러니까 문어벙이 바보라던데요. 뭐? 문어벙 걔가 바보야? 그럼 우리가 해먹을 수 있겠네? 야, 마음껏 개판치자. 만만치 않은데요? 밀어! 조국 잘라! 유시민 잘라! 윤석열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직후에 그 무개념 부르주아들처럼 파리 꼬민에 참가한 노동자 2만 명을 그냥 학살해버린, 손바닥에 굳은 살 있다고 다 죽여버리고 방대 농민들 수십만 명다 학살해버리고 그런 부르주아들처럼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죽여! 이러고 있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지금 우리나라의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 교회 세력, 검사, 의사, 이런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라고. 그럼 이런 놈들을 다 죽일 수는 없고, 결국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면 맥이 빠져요. 맥이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이제 공세를 못한다. 여기서 이제 서로 휴전하자. 이렇게 이제 암묵적 합의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국가가 돌아가기, 그때부터 이 시스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나폴레옹 3세를 앉혀놓고 해먹으려고 하던 그 쓰레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놔두면 안 돼. 박살 내버려요. 자근장 밟아버려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국가, 이런 도장 꽝 찍어버리는 국가냐고. 청나라 말기에 그 만주의 마적들이 활개칠 때 그때 뭐, 그때 중국도 형식적으로 국가였어요. 근데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말로는 국가지. 그렇지만 장개석이 권력이 없었어요. 군벌들이 제각기 사병을 건드리고 막 군대를 몇십만 명씩 동원하고 장개석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삼국지 읽으면 딱 나와. 삼국지 그 헌재가 권력이 없을 때 조조하고 동탁한테 잡혀있을 때 지방의 제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활개치고 세금도 안 내. 그냥 제후들이 싸워서 땅을 차지하면 그냥 황제가 도장을 하나 찍어줘요. 너 그 지역의 태수다 하고 막 도장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유비도 서주 목 하나 받아가지고 희기낙낙하고 막 나도 태수됐다 하고 나도 막 하나 먹었다 그러고 막 개판 치는 거지.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득권들을 우리가 감독해야 됩니다. 밟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놈들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피가 흐르는 것인데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그냥 뭐 자유평등 박해하고 막 글자 써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대자보고 누가 못 써. 그냥 막 쓰면 되지. 벽보 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일본도 보면 그 명치 시대부터 그 군부 쿠데타가 내부적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제대로 이 쿠데타를 안 했어. 왜 안 했냐? 일본은 다이묘의 나라들로 나라가 작은 나라로 굉장히 많이 쪼개졌어요. 쿤이라 그러잖아요. 국이 여러 개 있어. 일본 안에 국 안에 또 국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방식이 작아서 자기 동네를 안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이 청와대를 쳐다보고 문재인 또 뭐 무슨 일을 저지르나 박근혜 또 사고치지 이명박 저 자식 뭐 하고 있냐 노무현 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인상 쏘고 째려보고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 아베가 뭐였는지 몰라. 아베가 이상한 마스크 줘도 뭐 그냥 히덕 끓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아베 마스크, 아베노 마스크 이런 이상한 거 주면 들고 일어나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 일에만 관심이 있어. 아무 동네에 신경 쓰지, 신경 쓰면 안 되죠. 오타쿠처럼 막 계속 그 이상한 뭐, 만화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도 패거리 압박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들도 그 최대집인가 그 망나니, 개망나니 의사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의사들, 검사들 중에 좋은 사람 많은데, 그 한동훈인가 최대집인가 그런 쓰레기들한테 끌려가는데 거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주의가 더 발달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장난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가 뭐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거 읽어보지도 안 해. 한 번쯤 밟아줄 때가 되었다. 역사, 동서고금 역사를 보니까 꼭 이런 때 한번 밟아주고 넘어가더라. 이게 제가 역사를 배운 사람으로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역사책에서 배운 게 그거라고요. 반드시 그 난동을 부르는 부르주아 새끼들은 한 번씩 대가리를 쪼개놔야 이 해결책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라. 인간이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뭐 막연하게 뭐 사랑, 행복, 평화, 자유 뭐 말은 잘하지, 넙죽넙죽 잘하는데 현실로 들어가면 결국 패거리를 따라가요, 패거리. 그래서 그 패거리를 길들여놔야 돼요. 그것이 상호작용이고 그것이 이 시스템이고 그래서 서로 패거리들이 나중에 나와바리가 생겨요. 서로 구역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양아치들도 보면 다 구역이 있어. 처음에는 막 구역을, 남의 구역을 막 침범해요. 뭐, 구포 애들이 갑자기 막 낙동강 건너와서 막 김해 애들하고 한밤 붙고 막 또 김해 애들이 살금살금 구포다리 건너와가지고, 그 뭐야, 사하구 그쪽 애들하고, 한밤 붙고 막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서로 남의 구역 넘어가기 없기 이렇게 선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서로 한계를 알고 우리 요거 이상 오버하지 말자. 이런 게 생긴다고. 그거 하는데 몇십 년 걸려요. 다음 곡지는 철학과 과학. 또 이거 게시판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학문 들어가는 계급이 있다는 거죠. 맨 꼭대기에 수학이 있고, 그 수학 위에 구조론이 있고, 수학 안에서도 군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맨 밑에 사회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과학이고, 철학은 과학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학과 과학은 별개의 거라고. 뭐, 굳이 말하면, 철학과 과학, 과학 위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과학이란 과가 있다는 거죠. 과학. 다시 말해서, 화학, 뭐, 물리학, 뭐, 수학, 뭐, 이런 식으로 과가 있는 게 과학이고, 철학은 그 과가 없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그 왜 철학은 과가 없냐? 철학은 과학을 운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상의 학문이 아니고 주체의 학문이라고.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것은 과학이고, 그 관찰한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문학, 예술, 철학, 이런 건 조금 다르죠. 이런 것은, 객관적 진리의 파악이 목적이 아니고, 구체적인 액션을 하는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거, 철학은. 철학은 실천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문학을 하는데 소설을 안 썼다. 시인이 시를 안 썼다. 예술가인데 그림을 안 그렸다. 음악가인데 연주해 본 적이 없다. 저는 피아니스트인데 아직 피아노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니지. 자기가 피아니스트라면 피아노를 쳐봤어야지. 피아노를 안 쳐봤지만 피아니스트다 그러고, 막, 소설은 안 썼지만 소설가라 그러고, 시를 쓴 적은 없지만 시인이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철학은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봐야 그게 철학이지. 그냥 말로 하는 건 철학이 아니다. 자동차를 조립하는 게 과학이라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철학이고, 이건 다르다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은 애초에 그 본질수가 다른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맞는데, 철학과 과학은 애초에 접근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은 그 자체로는 과학입니다. 과학. 다시 말해서 수학이라고. 근데 이 구조론 사상은 또 철학이죠. 그래서 구조론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조론 과학이 있는 것이고 구조론 철학이 있는 것이라고. 구조론 철학은 구조론의 방법으로 세상을 핸들링하자 뭐 이런 거고, 구조론 그 자체는 수학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조론에도 두 가지가 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양자을킴의 이해. 이런 것을 시시콜콜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인데, 왜냐면 제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 어떻게 하냐고, 못 알아. 원시 부족민이 있는데, 이 부족민, 일단 네안데르탈이나 뭐 호모 사피엔스라고 치고, 사피엔스가 정글에 살고 있는데, 라디오를 하나 주웠어요. 라디오를 딱 주워서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천재 네안데르탈이 있을 거야. 천재 호모 사피엔스가 모여서 천재 크로마뇽인이 막 토론을 해서 이게 뭘까, 정체가 뭘까 해서 알아낼 가능성이 몇 프로냐? 없어요. 전혀 없어. 단계를 몇 단계 뛰어넘으면 확률이 0이 됩니다. 0. 혹시 그 천재 사피엔스가 있어서 알아내지 않을까? IQ 200점 되는 사피엔스가 있을 수 있잖아. 몰라.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단계를 여러 번 건너뛰어버리면 이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양자역학도 마찬가지로 단계를 여러 번 건너뛰어버리기 때문에 답이 없는 얘기예요. 몰라. 어디 가라고. 그렇지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는 게딱 하나가 뭐냐.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존재하지?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원자가 어떻고 소립자가 어떻고 개코나 이 우주 존재 자체를 설명해야지. 존재 자체가 왜 존재하냐고. 근데 어쨌든 존재는 존재하잖아. 이건 현실이라고. 혹시 내가 꿈을 꾼게 아닐까? 그 꿈이라면 꿈이 존재하잖아. 내가 가상 현실이 아닐까? 뭐 빨간약, 파란약 먹고 막 내가 매트릭스 속의 존재가 아닐까? 그래도 그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100%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의심할 수 없는 실험적으로 증명된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양자역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 그리가 없어. 그 이제 뭐 국소성의 원리 그러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옛날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초등학생 생각이 맞았어. 이거야. 내가 초등학생 때왜 거리가 있지? 왜 크기가 있지? 왜 물질은 크기가 있을까?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크기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크기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크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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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 공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크기 어딨어요? 크기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크기는 없다고 제가 초등학생 때 선언을 해버렸다고. 근데 지금 내 초등학생 때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바로 이거야. 나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지. 아, 기분 좋아하고 이제, 아, 내가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제가 양자 역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고 하는 얘기지. 중요한 건 내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크기는 없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자 위주로 사고하기 때문에 입자가 있으면 반드시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뉴턴, 아인슈타인도 입자 위주로의 사고를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입자 위주로 사고하면 반드시 크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소성 원리, 이걸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입자라는 게 뭐냐? 입자라는 건 상호작용인데, 이두 개가 서로 빛으로 때리는 게 입자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입자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이만큼 간격이 있다는 것이, 이 간격은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이놈하고 이놈이 서로 계속 화살을 쏘고 있는 거야. 탁구공으로 막 서로 존나 이렇게 막 계속 때리고 있어. 서로 두 놈이 서로 막 이렇게 쭉 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서머를 보면 서머 선수 두 명이 서로 막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그 도효라 그러죠. 일본 서머징을 도효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서로 막 이러고 있어. 그 입자라는 건 서로 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자석이 왜 서로 반발하는가? 반발하자면 통과돼야 돼요. 왜냐? 소립자까지 쪼개보면 이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니, 텅 비어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통과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통과합니다. 이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50억 년 후에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해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통과를 했다가 다시 붙어. 꼬여가지고 이제 이중 나선 은하 되고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 박치기를 하면 별들이 박치기를 할 건데 몇 개가 박냐면 한두 개 박는다는 설이 있어요. 거의 박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물질이 이렇게 서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구겨진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에 구겨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 센치일까? 0센치예요. 여기서 여기니까 거리는 0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펴면 편다는 건 뭐냐? 상호작용을 말해요. 아까 이거야. 서머 선수가 서로 막 이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게 공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20cm다. 25cm다. 와. 그럼 아까 이 거리는 0이었어요. 원래 거리 0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이 거리가 0이라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양자역학으로 존재하는 두개 사이에서는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서로 빛을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으로 연결된 둘이 서로 막 계속 빛을 보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은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입자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뭐냐? 가만히 있으면 거리가 0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어떤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이 거리는 몇 미터일까? 0이 0.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의 거리 차이는 없는 거예요. 만약 거리 차이가 있다면 뭐냐? 있다면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빛이라는 거죠. 또 중력자. 중력자는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중력자가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력자는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입자 중심의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으로 얽힌 두 개의 소립자가 서로 막 이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고 있지 않으면 그 거리는 0이기 때문에 이 자로 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개를 양자역학으로 얽힌 두 개의 소립자를 우주의 이쪽 끝과 저쪽 끝까지 갖다 놔도 거리는 0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우주라는 것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크기가 있다고 치고 우주 이쪽에서 저까지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가? 무한대로 계속 가자고 갈수 있다고 치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허벌나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공간이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그 모든 종이 눈금처럼 이렇게 눈금이 있다고 해서 눈금 없어. 이게 바로 공간이라니까. 이게 공간이기 때문에 이 우주 가장자리를 가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빛이 존재하지 않아. 상호작용할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우주라고 치고 우주 가장자리까지 가서 그럼 요 다음에 뭐가 있을까?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우주라고 치고 우주의 이쪽 끝과 이쪽 끝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 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전혀 시간이 안 걸려. 그럼 시간이 걸리는 건 뭐냐? 이놈들 때문에. 그래서 이 광속 일정하고 뭐 이런 건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거리 개념 자체가 없어. 공간 자체가 없어. 그래서 저는 공간과 시간을 그런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상호작용이 없는 데서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내 어릴 때 생각이 맞았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양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이쪽을 전공을 해서 뭐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의 어떤 균일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는 거리가 무시됩니다. 거리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뭐가 빛을 발사해야 돼. 계속 핑퐁을 하고 탁구공을 치고 막 서로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싱을 한다고 치고 막 서로 칼로 막 찌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입자는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다시 그럼 공간의 성질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은 변수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숨은 변수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숨은 변수 있다고 치고 그게 입자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물질이 아니야. 물질 이전의 물질인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 세계를 또 이야기하려면 다시 이제 양자역학보다 더 높은 무슨 학이 나와야 돼. 또 골치 아픈 거야. 양자역학도 어려운데 더 골 때리는 게 나오면 얼마나 골골 때리자고. 골 때림 꼬박이 골 때림이야. 미치고 벌떡 뛸 정도지.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은 구조론은 어느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구조론 연구소를 처음 방문했거나 아니면 제 동영상을 처음 본 분이 제 양반 미쳤나? 뭔 소리 하냐? 이상한 사람이네. 뭐 드루킹2가 나왔냐? 뭐, 보라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쉬워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하실 분들은 하시고. 초심자를 위해서 이야기하면 구조론은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고. 예를 들면 에스페란토처럼 새로운 언어를 만든 것이고, 구조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에스페란티스토야. 구조론을 사용하면 구조론 론소토라고 그러나? 구조론 소토야. 구조론 소토. 이 에스페란토의 그 티소토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마 라틴어의 일종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이 구조론 티서트인지 구조론 서트인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언어로 말한다. 어떤 언어인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사과는 붉은 것이다. 하늘은 푸른 것이다. 왜 사과가 붉은가? 왜 하늘은 푸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 자체가 틀렸어. 그렇게 말하기 없기. 제가 옛날에 왜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사과는 붉게 보이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왜 사과는 붉게 보여지는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하늘은 푸르게 보여지는가? 이렇게 말하면 메커니즘이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사과가 붉다, 혹은 하늘이 푸르다 하는 것과, 사과가 붉게 보여진다, 하늘이 푸르게 보여진다는 말은 다른 거죠.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가 이 사과가 붉은 게 아니고 붉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빛이 사과를 통과하면서 이 붉은 칼라를 연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게 빛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빛에 파장이 있고 파장에는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과가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빛이 그런 놈이야. 빛이라는 놈이 아주 골때린 놈이라고. 그렇다면 생명한테는 어떻게 보이냐? 생명한테는 당연히 흑백으로 보이죠. 그래서 아 사과는 붉은데 그러면 생명한테도 붉으냐고. 생명은 회색이지. 정확히 보니까 회색도 아니더라고. 얄궂은 색이었어. 이상한 녹색 비슷한 이 흐리멍텅한 색이었어요. 생명이 보면 사과는 붉지 않고 하늘은 푸르지 않기 때문에 사과가 왜 붉으냐, 왜 푸르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생명이 아닌 일반 눈에는 사과가 붉게 보여지는 것이고 하늘은 푸르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고 사과의 엽록소하고 관계가 있고 하늘의 그 떠 있는 대기 상층부에 떠 있는 밀입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햇빛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아주 꼭대기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보라색이 됩니다. 비가 온 직후에 하늘이 맑게 개었을 때 보라색 하늘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딱 한 번 태어나서 딱 한 번 그걸 봤어요. 소나기가 끝나자마자 하늘을 봤는데 완전히 하늘이 파랗다 못해 거의 보라색인 거예요. 조금 더 심해지면 검게 됩니다. 그 하늘이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맑은 하늘을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대기권 아주 상층부에 있는 밀입자다. 그럼 이제 뿌연 하늘은 뭐냐? 희뿌연 하늘은 그 지표 가까이에 있는 밀입자들인 거예요. 그 덩어리가 큰 입자야. 그 저녁 노을은 뭐냐? 저녁 노을은 아니 지표에 딱 붙어 있는 수증기, 수증기. 그래서 빛이 고도 몇십 킬로의 그 입자를 때리는가에 따라서 칼라가 정해지는 거죠. 사과도 마찬가지로 엽록소가 파괴돼가지고 빨갛게 된 거죠. 여기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 위주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생활을 모든 것을 이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하자.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한 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버릇이죠. 아, 이 차는 참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차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독일 차는 강성이 좋지. 아, 일본 차는 그 승차감이 좋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어린애 말이야. 뭐가 좋냐고. 가성비가 좋다. 뭐 승차감이 좋다. 뭐 강성이 좋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아, 좋아. 참, 말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죠. 말을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냥 차가 좋다. 이 말은 뭐냐면 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차의 문제가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차를 사서 기분이 좋아 뭐 사흘 동안 차 안에서 잠을 잤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자기소개가 된다고. 근데 이 우주 안에 움직이는 것은 전부 대칭이 있습니다. 일단 화살을 당긴다면 화살이 앞으로 날아간다면 활시계는 뒤로 당겨지고 반드시 이 뒤로 반대쪽으로 두 개의 방향이 있어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두 개의 방향이 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앞으로 군다면 뒤에 엔진이 그 반대쪽으로 바퀴를 밀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화살이 앞으로 날았다면 반드시 뒤로 시위가 당겨졌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진보가 앞으로 갔다면 보수가 뒤로 당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 이 정도 대한민국 진보하고 있어. 진보하고 있다고. 좋은 현상이지. 그러면 뭐냐 보수가 막 이렇게 응축되고 있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잘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잘 나가고 있다면 트럼프가 아웃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은 것은 나쁜 것이 한쪽으로 모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예쁘게 보인다 하면 아, 화장이 세수하면 화장이 덜통 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남자가 이제 세수를 하면 깨끗해지고 여자가 세수를 하면 반대로 되죠. 그래서 항상 반대쪽으로 뭔가 있다. 그런 걸 찾아보면 재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진보는 옳고 보수는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보는 앞으로 가고 보수는 뒤로 한쪽으로 몰아놓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음식은 냉장고에 있고 똥은 어디 가라고 화장실로 가죠. 그래서 보수는 화장실에 있는 똥이고 진보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라고. 그래서 냉장고 꽉 차있다 하면 그 사람도 화장실도 꽉 차기 마련이라고. 냉장고 음식 꽉 차있는데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 응가를 비워놨을 리가 없죠.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진보시켰다 하면 그 보수의 리스크가 그만큼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정광훈이고 이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뭔가 잘 되고 있으면 뭔가 지금 한쪽으로 나빠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뭔가 나쁜 게 저쪽으로 막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대칭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논리를 주장할 때는 그런 대칭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든 반드시 그 안에 그런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그게 있어. 그래서 뭐 이런 연필이든 뭐 공이든 컵이든 반드시 이 안에 어떤 대칭 구조가 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냥 좋다 그러지 말고 여기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진보가 옳으냐 보수가 옳으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이 없고 우선순위를 풀어낼 핸들링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핸들링의 문제지 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가 문제 아니고 누가 더 핸들링을 잘하냐 이렇게 문제라고. 진보는 문재인이 권력을 잡았는데 핸들링을 잘하고 있죠. 보수는 누가 권력을 잡았냐고. 정광훈이 그 권력을 잡아버렸다고. 다시 말해 정광훈이 보수의 대표자가 된 거야. 그럼 김종인은 뭐냐? 김종인은 문재인이 꺼진 거지. 제5열이야. 스파이야. 김종인은 그러니까 미통당에 침투시켜 놓은 진보의 스파이 간첩이고 진보의 실질적인 두목은 보수는 정광훈이라고. 그래서 이제 미통당은 망한 거야. 보수는 남의 당에서 꼬았고 실질적인 총책임자는 또라이고 미친 거지. 큰일 났어. 그래서 진보 옳다, 보수 옳다 이런 머리끄댕이 싸움 이런 건 쪽팔린 짓이고, 아 진보가 지금 문재인이 똑똑한 사람이 핸들링을 하니까 핸들링이 잘 되는구나, 보수는 정광훈이 핸들링을 하니까 핸들링이 완전히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런 얘기죠. 네, 오늘 일요일이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좋은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특별히 좋은 질문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항상 이렇게 어떤 둘이 얽혀서 존재하는 거지 혼자 독립적으로 갑자기 막 뿅 하고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건 질량보존의 법칙하고 안 맞지. 그래서 양자라는 개념을 제가 배웠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항상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왜냐면 시공간상에 그게 나타나니까, 만약 그게 정으로 존재한다면 이렇게 관통되어 버린 거예요. 슝 이렇게 관통되어 버려서 포착이 안 돼. 여기 뭐가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느끼지는 못해. 일본 그 서머 선수처럼 계속 이런 짓을 해서 우리가 그걸 아 저기 뭐가 있구나, 네, 방해자가 있구나, 물질이 있구나,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을 좋아하는 것은 그 좀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구조론하고 구조론의 메커니즘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다. 그러지만 항상 둘이 움직이지 혼자 움직이는 거 없어요. 반드시 둘이 쌍으로 이 커플이 있습니다. 솔로가 아니에요. 메커니즘은 커플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을 커플로 이해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구조론이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70명 시청자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내일은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